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알고 믿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크나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기쁜 교제 나누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귀한 이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7절 그 처음 부분을 저희가 보았는데 오늘은 그 자유함, 이 자유에 대해서, 기독교의 자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같이 찾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즉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 내린 걸로 하면 주님이,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 즉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이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 뭐 노예 신분에서 내가 자유자가 되는, 아니면 정치적 자유,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세상적으로, 즉 예표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으로 예표 수준에서 이 구원과 자유를 보여줄 때 원수들에게서 해방이 되고 위험한 일에서부터 내가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예표 수준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구원이 되어 세상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약 수준의 구원이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나와 이제 세상 다른 곳, 즉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다. 그리고 세상 왕, 즉 바로 왕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그 세상적인 노예, 그 애굽의 노예됨에서부터 구원되는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다 예표 수준이지 영원한 참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참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죄에서부터 구원이 되고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이 되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세상 수준에서, 세상에서 구원돼서 세상 다른 곳으로, 아니면 세상 한 형편에서 구원돼서 세상에서 좀 더 나은 형편으로,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자유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빌레몬서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유한가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옥에 있으면 내가 자유를 원한다는 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 감옥에서 끝까지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자유함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즉 너가 종으로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종의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너가 종으로 있었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즉 그 당시에 이렇게 종으로 있었는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즉 자유할 수 있거든 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즉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종으로 있을 때 구원을 받아서 계속 종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는 자유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어떠한 상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한 사람도 세상에서 말입니다. 죄의 노예여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정말 종으로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얘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냐? 어디서부터의 자유냐?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이렇게 세상적으로 즉 예표 수준에서 구원과 자유를 보여주셨을 때에도 구약에서도 이 참 자유, 참 구원은 결국 세상 수준이 아님을 구약에서도 말하고 계십니다. 시편 몇 군데 보죠. 시편 130편. 시편 130편 8절을 보게 되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죄악에서 구속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적인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을 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죄에서부터 구원을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면 여러분 이 61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수준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즉 로마군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세상식으로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구약을 세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난주에 봤죠?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 수준에서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보고는 이제 제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참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려달라 이 말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사야에서 읽은 말씀,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생각에는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감옥에서 나와야지. 오히려 지금 그 감옥에 요한을 집어넣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야죠. 메시아가 와서.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풀어지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자유는 그럼 뭡니까? 참 자유는 먼저 율법, 즉 그 율법의 저주와 죽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같이 가보겠습니다. 무슨 자유냐? 율법. 율법의 저주와 그 죽음과 또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율법의 갇힘을 받았다. 그 23절부터 읽었는데 22절에 읽으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에 갇혀 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됐다.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을 어기면 죽는 것인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자유하지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는데 왜 그러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즉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말씀을 어기면, 즉 율법을 어기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 대신 지켜주셨고 또 그 율법을 안 지킨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휘건인과 청직의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을 어린아이 시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굉장한 그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고 재산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애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를 지금 어린아이의 시대로 표현하는데 애로 태어나면 그러면은 돈을 주고 선생님을 사옵니다. 그 아이를 그 선생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즉 구약 때에는 율법을 이렇게 몽학 선생으로 사용을 하셔서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크면은 그 전 재산이 내 거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그 선생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아니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차면 오히려 그 선생이 이제 자기 앞에 수그리게 됩니다. 왜? 이제 내가 주인입니다. 신약이 이제 여러분이 다 큰 모습, 어른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렇게 그 율법 아래, 그 율법 선생 아래 내가 종노를 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시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8절로 가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즉 구약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초등학문 즉 구약의 그 예표 수준은 이제 다 끝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래갖고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절기니 구약의 무슨 이 날과 달과 해를 다 지켜버립니다. 구약적인 것은. 지나갔단 말입니다. 완전한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다 해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종노릇을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노릇. 그러나 종노릇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율법의 종이 돼버리면 그러면 율법의 저주까지도 받아야 되는 즉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 해방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행위 구원을 다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또 해방됐습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은 결국 그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절대로 좋은 것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성경은 죽음도 유익하다. 좋은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합니다. 죽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살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나 그 일이 다 끝나고 부르실 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 죽음도 유익하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죽음이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 반대되는 소리를 해버립니다. 죽음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어디에서부터 해방이 됐느냐?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저주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고 그 심판의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독교인이라면서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사실 두려워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내일 온다는데 왜 무서워요?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남편이 내일 오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내일 오면 아 싫대요. 좀 더 있다 오시래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을 한 것입니다. 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이 사랑하는 그 당신의 아내들을, 신부들을 이제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전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 율법의 심판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단 말입니다. 자유하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아마 여기도 이렇게 법 하는 그 법 좀 잘한다고 폼 잡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율법 하나를 사용하여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결혼을 하면 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말라 했는데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해방이란 말입니다. 근데 좀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남편이 죽으면 해방이다. 네. 그런 말은 그 법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죄가 아닙니다. 왜? 그 모든 법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즉 2절 다시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즉 율법이 옛 남편인데 그 율법이 나에게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왜? 율법에서 그 율법의 그 모든 얽매임에서 그 심판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남편을 얻은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해방됐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다 치러졌고 이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데 이 말을 다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가둬버립니다. 그 법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무서워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영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영. 즉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 죄인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빗나갑니다. 그 죄라는 단어가 그게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죠. 관역을 쏘는데 화살이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항상 이렇게 빗나갑니다, 죄인들의 마음.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이제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또 죄의 종노릇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 죄에서도 완전히 해방.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율법은 이제 무시해버려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성경은 또 수많은 구절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하는 것은 죄 짓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착각들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압니다. 우리 죄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지. 그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자기는 중립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하지도 않고 사탄에게도 속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중립입니다. 그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중립이 아니라 사탄의 종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이 둘밖에 없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지 맘대로 한다고 이 완전 무슨 착각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누구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뜻이지 자기가 중립해서 지금 나는 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게 있어서는 자유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의 종이 됐으면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 같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지 죄를 지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은 자꾸 그렇게 끌고 갑니다. 자기가 죄 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걸 자유로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망하는 생각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죄를 질려는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요만큼도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뭐 이래서 저도 괜찮고, 뭐 저래서 저도 괜찮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답답한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뭐 이러니까 죄를 져도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통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안 할 때는 회개하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그 자체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네. 그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그 말이 뭐예요? 이 모든 내 재산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 칸텍스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거래가 싫어요 하기가. 그래갖고 고르반이라는 또 법을 가져 나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 됐다. 즉 이 재산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위해서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법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 짓는 거를 오케이 하게 만드는 이런 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차니까 난 못하겠다. 그럼 마음 차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마음에 안 차서 안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그건 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난 마음에 안 차서 그래서 안 한다. 회개하셔야죠. 안 하는 그 자체는 죄니까. 슬쩍 이상하게 돌려서 자기를 거룩한 척 만듭니다. 이런 건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든 죄 짓는 게 허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회개하고 사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런 핑계를 갖다 댑니다. 참 나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자유했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즉 저희가 어디서 해방이 된 것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방이 되어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대해 자유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자유해요. 저는 그 세상의 체면, 거기서 자유함이 너무나 기쁩니다. 세상 인간들이 저를 어떻게 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런 체면 따지고 다녔으면 지금 이 조그만 교회 이렇게 하고 있어 어디서 얼굴 내놓고 살겠습니까? 교회 목사들 모이는 데 가서도 이 체면이 얼마나 큰데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이게 문제지 인간이 알아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죄송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저 안 알아줘도 괜찮고 제가 여러분을 안 알아줘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들어야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세상 수준에서 이 말을 하건 저 말을 하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뭐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재주가 없어서 재수가 아니라 잘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예, 좀 기가 죽고 사는지 여러분 잘 착각을 해주세요.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했다면서 이 세상 것 조금 없다고 기가 죽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정말 기죽어 살아요 부모가. 그러니 애들까지도 같이 기를 죽습니다. 애들이 배웁니다. 아 저거를 못 가지면 저렇게 기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웁니다, 애들이. 가르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안 죽어야 애들도, 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아니, 대통령 오바마가 내 아버지면 제가 기죽겠습니까, 여러분? 예? 대통령 오바마가 내 아버지면 나가갖고 이러고 댕길 거 아니에요? 여기 기 확 죽음.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기가 죽어요 도대체? 참 이상합니다. 그런 것에서 다 자유, 해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 택함을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기준으로 저희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을 세상 기준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제가 딴 데 가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기준으로 저를 보고 있으면 여기 왜 옵니까? 그러나 이제 다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세상 기준은 이제 저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방됐단 말이에요. 자유하단 말이에요. 우린 천국 기준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왕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됩니다, 제가. 시집 한번 잘 갔습니다, 저는. 대단한 분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적인 것에서 다 해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우리 남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의 저주, 율법의 그 죽음, 죄, 그리고 이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기준, 이런 것들에서 다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얻어낸 자유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정말 이 자유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행하실 때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좀 읽어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제 자유한 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자유를 행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오히려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자유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즉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 한국말로 하면 제사 지낸 음식, 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사실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 제사 지낸다는 그 자체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옛날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차려놓으면은 그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와서 그걸 받아요? 진짜로 그러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차려놓은 거지. 그리고 무슨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봅니다. 다른 신을 막 섬겨요. 근데 그 다른 신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이 음식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맛있는 것 같으면 좀 먹고 맛없으면 또 안 먹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 우상 자체가 없는 거니까, 가짜니까. 그런데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다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약하여 정말로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으로 생각하여 그런 사람들은 먹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따 로마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이 자유를 행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실족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로서 술을 밖에서 안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는 자체가 죄면 우리 예수님도 죄졌습니다. 술 먹는 자체가 죄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속이 안 좋은데 가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어라. 요즘 말로 하면 좀 소화가 안 되냐? 술 좀 먹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술 먹는 것이 그 자체가 죄라면 이런 구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술 먹는 게 자유합니다. 근데 많이 못 먹어요. 맥주도 한 캔만 먹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먹고 싶지도 않고 맛도 없어요. 그러나 그 차가운 맛, 시원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밖에서 안 합니다. 왜? 혹 믿음이 약한 자가 저 술 마시는 걸 보고 아, 목사가 술을 마시네. 아, 근데 자기도 먹고 싶거든요. 야, 목사가 마시는데 나는 왜 못 마시냐? 나도 좀 마셔요. 근데 양심이 걸립니다, 이 사람이. 저는 마셔도 양심이 안 걸려요. 근데 그분은 목사가 마셨기 때문에 마셔놓고는 양심이 걸립니다. 아, 이게 아닌데.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실족해 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였는데 내 자유가 그 사람을 실족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자유를 누리는 그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왜? 결국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즉 이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이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 형제를 사랑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심히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집에서 모르겠어요. 또 이런 설교하는데 그걸로 또 상처받을 수 있을까? 여기는 없겠죠? 그러나 조심해야죠. 그러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아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술을 마셔도 되는 것을 또 배우셔야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취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를 사용할 때 조심하라. 우리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만물이 다 정하되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14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세상은. 세상은 거룩한 사람일수록 채소만 먹습니다. 아무거나 저같이 다 먹어버리면 돼지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오히려 다 먹을 수 있어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여러분, 음식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 없습니다. 그건 구약이었습니다. 구약. 예표 수준에서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건 구약에서 그 돼지가 정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이라 이래서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 깨끗하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저희 뭐야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서 그 더러운 그 짐승들이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래요? 다 먹으라. 난리가 납니다. 아니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즉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더러운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방인은 부정한 인간들이에요. 이방인 건드리고 오면은 예식적으로 씻어야 됐습니다. 왜? 부정 탔다, 한국말로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구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돼지고기가 왜 나빠요? 누가 먹지 말래요? 의학적으로 무슨 기름이 많은 걸 조심하라. 아, 뭐 이 정도야 괜찮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말하려면 의학으로 끝내요. 괜히 의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고 끝에 가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만 빼란 말이에요, 제발. 무식한 게 탄로나잖아요, 무식한 게. 뭐 박사들이 그따위 소리들 하대.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몸 중에 뭐 어떤 부분이 약해서 그거에 좀 의학적으로 안 맞는 거 해서 내가 좀 안 먹겠다. 뭐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뭐 순종하고 따르고 뭐 하나님 법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여기 다 정해요. 근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으면서 거리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악해요. 왜? 그 사람의 양심은 그게 악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면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착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믿음에서는 지금 거리끼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하게 생각되는 그 사람한테는 그걸 먹으면 악한 것을 먹은 걸로 인식이 돼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죄가 아니래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게 그들로 하여금 양심으로 죄짓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알아야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약한 대로 괜찮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믿음이 강한 대로 와야죠. 계속 믿음이 약한데 뭘 머물러 있는 게 뭐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수준에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깨닫고 강한 대로 오도록 가르쳐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데 뭐 난 그 가르침 때문에 실족됐다.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살 때에 그 자유함을 누리다가 오히려 남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받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 그래서 여러분, 그 17절을 다시 종합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지금 요한복음 8장을 펴두시고 그 17절을 종합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그러면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주의 영이, 즉 성령님은 주의 영이신데,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또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3장 문맥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영이시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 성령님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여서 수건을 제거해 버리십니까? 말씀.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하면 예수님 계신 곳, 성령님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즉 성령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제 이 완전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합쳐갖고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니라. 즉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다. 그 말씀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이제 다 합쳐보세요. 진리가, 즉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에 성령님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생명이 우리한테 거합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런데 성령님이 무엇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까?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어디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계시고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 수건을 제거하시고 참 진리와 참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자유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참 자유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밖에는 참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유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율법, 그 율법의 저주와 그 율법의 심판과 그 죄에서부터 그 죽음에서부터 또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자유를 죄를 짓는 그런 곳에 쓰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 자유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실족케 하는 일에 쓰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참 자유를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